사도행전 34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26번째. 삽입 부분. 이 메시지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에서 그에 관한 삽입 부분인 12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기로 합니다. 왜 12장 1절부터 24절과 같은 부분이 여기에 삽입될 필요가 있습니까?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그들의 글이 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그 영에 의해 영감을 받아 문장 구성을 위한 합당한 소재를 택했습니다. 이런 원칙 위에 입각해서 우리는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12장 1절부터 24절에 기록된 사건을 이 지점에 삽입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목표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11장 1절부터 18절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왕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이 열렸는가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11장 18절에 따르면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장 나머지 부분에서 누가는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퍼진 것에 관해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유대 교회들 사이의 교통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역사가 퍼지고 있는 여러 곳을 방문하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왔을 때 그는 그곳에 사역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의 피로를 채우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사역을 계시하게 된 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였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전파는 매우 유력했으며 심지어 그에게 제자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가 신약의 사역 안으로 완전히 입문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전파가 그 자신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명의 형제들이 특히 사울과 관련 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그 몸과의 동일시 안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바나바를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그가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지만 아직 사역 안으로 인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신약 경륜 안으로 완전히 입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 간 후 어느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가기에 알맞은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사울이 바나바에 의해 안디옥에 데려가졌을 때에 비로소 그가 전적으로 교회들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의 제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적인 선물을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데에서 이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보낸 선물을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가져가는 책임을 맡았음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인정되는 봉사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 사울은 신약의 사역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교회들의 봉사 안으로 그리고 신약의 사역 안으로 완전히 입문한 것은 11장 19절부터 12장 25절까지에서 이뤄졌는데 사울이 아닌 베드로에 관계된 삽입 부분인 12장 1절부터 24절이 그 기록 가운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11장 18절까지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다음 11장 19절에서는 사울의 사역의 완전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첫 계시는 12장 25절에서 완성됩니다. 그런 다음 곧 보겠지만 그의 사역이 13장 1절에서 완전하게 시작됩니다. 이 삽입부를 집어넣은 이유들. 이제 우리는 누가가 베드로에 관한 부분을 삽입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베드로의 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 그것은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삽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인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령 베드로와 그의 사역에 관한 기록이 11장 18절에서 끝났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 어떤 류의 인상을 갖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담대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이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가이사랴에 있는 한 백부장의 집에 간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대담하기는커녕 베드로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베드로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의 교제에 관해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시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바울은 서바나에 가려고 작정했을 때 이 말씀을 이루려고 무진 애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속에는 만일 자기가 서바나에 갈 수 있다면 땅의 맨 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1장에서 할례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1장 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말씀은 그가 말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간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친절하고도 조심스럽게 말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섯 형제를 사용했습니다.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삽입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 특히 그의 사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에 대해 의심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의 계시에 관해 쓰고 있었을 때 누가는 베드로에 관해 자신이 심은 적극적인 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뭔가를 삽입해야 할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이것이 이 삽입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핍박의 두 근원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삽입한 두 번째 이유는 교회와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유대 종교의 근원에서 왔을 뿐 아니라 로마 정치로부터도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2장 1절 2절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자는 헤롯 아그리빠 1세였는데 그의 계승자는 25장 13절에 있는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양자 모두 13장 1절에 있는 분봉왕 헤롯과는 다른 인물들입니다. 여태까지 종교는 오직 유대 종교로부터 오는 핍박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방 정치가 유대 종교와 협력하여 핍박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는 로마 정부와 협력하여 주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에서 누가는 핍박이 유대 종교와 마찬가지로 로마 정치로부터도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가 12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삽입한 것은 이것을 시사해 줍니다. 12장에 따르면 헤롯은 많은 성도들을 학대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니 잡아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게 하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공회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체포했을 때 그들은 바깥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군사 내식 내 폐가 경비하는 곳인 내부 감옥에 베드로를 수감했습니다. 폐라는 헬라어는 수거역으로 4인조를 뜻합니다. 하나의 4인조는 4명의 군사로 된 분대였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로마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유대 종교와 제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영웅으로 제시하기 위해 더욱이 12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누가의 이야기는 베드로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이 그리스도인 영웅은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드로에 관한 매우 적극적인 인상을 남겨줍니다. 12장을 읽을 때 베드로가 하나의 영웅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12장 5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출받았음을 봅니다. 헤롯은 그의 권위를 사용하여 베드로를 내부 감옥에 수감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좌우 두 경비병에 의해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끌어내기 위해 유월절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보라, 호련히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곁에 서니 옥중의 광채가 환하게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를 뒤따라갈 때 그는 천사의 하는 말이 실지인 줄 알지 못하고 이상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여 파수꾼들을 지나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니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그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 환상이 아니라 실지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출하신 줄 알겠다 하여 그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집 안에 있는 이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것은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비단 사도인 그리스도가 하나의 천사를 가졌을 뿐 아니라 믿는 이들 가운데 작은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물려받을 믿는 이들의 종들입니다. 마침내 집 안에 있는 이들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가운데 인도자였음을 가리킵니다. 12장 18절과 19절 상반절은 날이 새니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니라 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 세울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 곧 수감자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에게 어떠한 수치였겠습니까? 헤롯은 화가 치밀어서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탈옥으로 인해 수치를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오만하여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우리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그들의 지방이 왕의 나라에서 나는 식량을 먹고 사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헤롯의 나라는 부요해서 두로와 시돈의 양식을 공급했으므로 그 사람들은 헤롯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식량 공급이 중지될까봐 우려한 나머지 헤롯을 기쁘게 할 그 뭔가를 행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외치기를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천사가 즉시 그를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천사가 헤롯을 쳤을 때 그는 즉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 오만한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벌레들에게 먹혔습니다. 12장 19절 하반절부터 23절에 기록된 헤롯의 운명에 대한 기록은 베드로의 고난과 그가 하나의 영웅으로 제시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야기 속에 삽입시킨 누가의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에 대해 소극적인 인상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 대한 인상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그와 그의 사역에 관한 기록이 그런 기적으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록 베드로의 사역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계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영웅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베드로나 그의 사역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높이는 로마 천주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와 그의 사역이 매우 훌륭했음을 인정합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한 영웅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를 높여서도 안 되고 낮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인들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에게 속했고 베드로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영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투. 12장 1절부터 24절에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광경 뒤에 영적 세력들 간의 전투, 즉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인 사탄 간의 전투가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외관상 그 다툼은 헤롯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에 있는 다툼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헤롯은 사탄에 의해 선동되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배후에 있었고 심지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한 자인 사탄을 대항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치룬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의한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헤롯과 그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교회가 사용한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자매들이 기도의 앞장섬. 둘째로 12장 12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집에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주로 한 자매의 집에서 드려졌음을 가리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자매들은 기도의 문제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활동은 형제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대개 자매들은 현장 뒤에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뒷받침하는 주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례에 있었던 상황이 정확히 이러했습니다. 옥에서 나온 후 그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진실로 주이시라는 것, 즉 그분이 왕들의 지배자시라는 것을 봅니다. 헤롯 왕은 거만했으나 지배자이신 예수께서는 그 위에 계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어 사탄에 의해 사주받고 강탈당하고 이용당한 자인 헤롯을 처리하기 위해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전투를 치르고 이기셨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번성함. 마지막으로 12장 24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앞의 구절들은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이 구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주님 자신이신데, 왜냐하면 말씀은 주님을 담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했다는 것은 사실 주님이 성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했을 뿐 아니라 번성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스스로 자라거나 번성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말씀은 믿는 이들과 함께 자라며 교회와 함께 번성합니다. 믿는 이들이 성장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말씀도 성장합니다. 교회들이 번성할 때 말씀도 교회들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번성했다는 사실은 고대의 믿는 이들과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했고 말씀과 하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악한 자를 대항하는 그분의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12장 24절에서 말씀의 성장과 번성은 베드로의 사역의 결과요 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베드로의 사역이 승리로 끝맺었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의 사역에 관한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역의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끝맺음입니다. 더욱이 이 구절은 땅 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 세계에 이르게 된 주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2장부터 12장 끝까지에 있는 주님의 움직이심은 그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그분의 사역에서 그분의 움직이심은 비단 유대인 지역에 대해서뿐 아니라 로마 정치에 대해서도 승리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승리의 계가로 끝맺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베드로는 오직 할례자들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고 바울은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의 사역 가운데서 두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끼어 넣은 삽입부인 12장 1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